안녕하세요. 제너럴 폭스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신뢰도 있게 할수 있는가라는 정의를 가지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예측이라는 말 때문에 단기 투자나 투기 또는 홀짝의 느낌이 드는 도박, 트레이딩, 아니면 거시경제 변수, 이런 개념들과 맞닿아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버핏이 여러 번 얘기했던 능력 범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범위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버핏이 이것을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애플 투자한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아이폰도 투자하면서 그때 받아가지고 처음 썼다고 하고, 팀쿡이 가서 도작법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도 봤었는데요. 버핏이 그렇다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처럼 아이클라우드 쓰면서 막뭐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맥북으로 그런 서비스를 옮겨가면서 쓰고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애플이 본인의 투자 적합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편입을 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애플은 버핏이 오래전부터 당연히 알았을 테고, 그런데 투자한 시점이 2010년대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이 IT 기업 혹은 테크 기업 이런 수식어를 벗어나서 아이폰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수 소비재로 격상된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버핏의 과거 투자 사례들을 보면 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예측 가능성이 본인 입장에서는 높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좀 열심히 분석해 본 사례 중에서 제일 예측 가능성이란 주제랑 부합하는 기업은 아마도 코스트코일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의 다이소가 엄청난 호실적을 그리고 성장률을 보이면서 코스트코다, 한국의 코스트코다, 이런 기사들도 봤고 그런 블로그 글도 봤는데, 저의 분석에 따르면, 제 생각에 따르면, 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많죠. 되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판매하고, 다이소도 이제 저가형 상품에서 벗어나서, 품질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그래서 가성비라고 볼수 있는 제품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는 것 같고요. 코스트코야, 싸기도 싸지만 품질도 좋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고, 근데 결정적 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료 회원 그리고 비용 원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트코 얘긴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는 지금 한국은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만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는 연 60달러 내야 거기 매장에 창고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료로 회원비를 먼저 결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고객들의 보상 심리를 건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60달러 낸 것보다는 더 많이 할인받기 위해서 가서 이제 많이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향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원칙에서도 코스트코가 1983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지금 거의 4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일부 몇년 정도를 빼면 여기는 두 가지 비용 원칙을 확실히 지켜온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하나는 마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한 상품에다가 본인들의 이제 마진율을 붙여서 그거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판매가라고 책정을 하는 건데, 그 붙이는 비율, 그러니까 마크업이 뭐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거의 이제 12%를 넘지 않았던 역사가 40년가량 되었고요. 이게 마크업이 12%면 매출 총익률이 뭐10점 중반 퍼센트? 네, 그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고, 두 번째 원칙을 지키려는 비용 항목은 이제 운영비입니다. 뭐 운영비를 뭐 극도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코스트코의 대략적인 원칙은 매출의 10%를 운영비로 쓴다. 그러니까 10%까지만 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비용 원칙들을 지키면서 뭐 여러 활동들을 해서 좋은 상품도 가서 소싱해 오고, 이것을 최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입한다든가, 그리고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스트코는 1년에 여는 신규 매장 수도 전체 매장 수 대비 일정 퍼센트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 40년이나 된 회사가 매장이 900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려는 목표 또는 이루려 그것을 이룬 결과는 이제 유료 회원들이 이번 연도에 그 돈을 내고 유료 회원이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도 유료 회원으로 남는 곳, 그러니까 갱신율이겠죠. 그래서 유료 회원 갱신율이 지금 코스트코가 뭐 작년 기준으로는 90% 정도인데요. 사실 이 갱신율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뭐 사업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코스트코에 한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뤄내고 고객 만족을 달성했을 때 궁극적으로 결과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회원 갱신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그 세부적으로 뭐이 휴지를 뭐 얼마에 팔고 이것을 회원가로는 몇 퍼센트를 할인해주며 유료 회원비는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많겠지만, 그걸 다 종합해서 고객이 판단했을 때 이만한 유료 회원비를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갱신하겠죠. 다음 연도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도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또 갱신할 테고요. 그래서 코스트코를 두고, 코스트코에 투자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찰리 멍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닉슬립과 콰이스 자카리아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세 분께서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코스트코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그래서 사업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역사가 지금 벌써 이제 40년 정도 되었고, 물론 그분들이 지금 시점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역사가 누적되었을 때, 뭐 다들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지만, 그 유료 회원들이 코스트코 회원이 되면, 돈 쓸수록 돈 아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입소문이 작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트코가 비용 원칙, 마크업과 운영비의 그런 비율 값들을 역사적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요거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유료 회원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그런 유료 회원제 그리고 이 비용 원칙의 결합이 낳는 2차적인 효과는 다음 연도에 영업 실적을 어떻게 보면 영업 실적의 최소치를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유료 코스트코의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료 회원들이 내는 회원비 매출, 그리고 이 회원들이 거기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거기에 상품을 매입한 비용, 그리고 운영비를 뺀 이제 상품 순매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회원비 매출은 뭐 회원 수 곱하기 회원비 하면은 나오는 거고,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회원들이 회원카드 소지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코스트코에서 연간 얼마를 지출하는지 데이터들이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뭐 되게 높을 때도 있고 조금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데이터를 내보고 평균치를 내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뭐 1년에 물가상승률 정도씩 상승하리라고 보수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회원 수 곱하기 회원 1인당 현금 지출을 곱하면 상품 판매 매출이 나오겠죠. 여기서 상품 판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업 12%를 40년간 지켜온 회사니까 매출 원가가 를뺀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10. 뭐한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운영비, 이것이 이제 그리고 판관비라고 예상할 수 있는, 판관비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매출의 10% 정도니까 그걸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계산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은 회원 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추정할 때 이들의 영업 실적을 예측할 때몇 가지 이제 핵심 변수만 있으면 이걸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회원 수입니다. 근데 회원 수가 결국 어디서 오느냐면 유료 회원 갱신률에서 오는 거죠. 올해 100명이 있었는데 갱신률이 90%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최소 90명이 유료회원으로 남는 거잖아요. 여기에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겠지만, 요것을 빼고 계산하면 꽤 보수적인 예측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보수적인 영업 실적을 몇년 동안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계산 자체가 수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료 회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하나의 지표, 즉, 이걸 갱신할지 말지로 결정하는 것, 그 과정이 이 예측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꽤 예측 가능성 높은 요러요러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닉슬립이 사실 노마드 투자자 선언을 읽은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돈의 대부분을 아마존 투자로 벌었지만 그가 아마존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트코에 투자하면서 이러한 모델의 강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 가능성일 테고요. 근데 이런 유료 회원제 모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원칙들, 이게 결합된 모델을 아마존이 2005년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온라인판 코스트코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찰리 몽고도 말하듯이 얼마나 예측 가능성 높은 것이었는지 알수 있는 뭐 제일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이소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이소는 회원제가 있지만 그거 뭐 다이소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료 회원 이될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뭐 적립해주는 것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그냥 포인트일 뿐이고. 게다가 뚜렷한 비용 원칙이 어딘가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사실 판매가로 원칙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 다이소에 가서 쇼핑할 때 5천 원이 넘는 상품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원가를 뭐 가서 협상해서 따오고, 마진도 이제 높게 측정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굳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뭐 되게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 다음 연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기저 매출일까? 보수적으로 산정한 그런 걸 예측해 볼때 뭔가 좀 신뢰도 높게 의지할 만한 변수가 코스트코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와 다이소를 비교하며 이제 서로 비슷하다 그런 의견에 이제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아까 버핏이 말했던 능력 범위에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사람들, 좁혀서 말하면 투자자들은 본인의 이제 예측 능력을 높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듣고, 남들이 쓴 블로그 글도 읽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일지 추정도 해보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이제 조정하고 뭐 늘려보고. 근데 능력 범위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것, 그리고 그의 뭐 영혼의 파트너인 찰리 망고가 어찌 보면 버크셔스웨이보다도 더 극찬한 회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닉슬립이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있게 해줬던 제일 중요한 회사, 코스트코 사례를 볼 때, 사실은 각 투자자마다, 예측 가능성이 높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또는 어떤 사업의 재단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버핏도 열심히 이제 애플이 사업 그 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뭐 아이팟 나노도 만들고 뭐 하고 할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어느 시점이 흐르고 되어서 아이폰이 사실상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구분이 별로 이제 무의미하게 된건 이제 폴더폰이 거의 이제 사양 추세니까 스마트폰이 결국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꽤 오래 가리라는 예상.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치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판단했고, 근데 본인은 과거의 투자 경험들에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도, 그러니까 그게 뭐 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자면 뭐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콜라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생활에 무조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필수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니고, 항상 먹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데, 그게 다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택할 만한 선택지가 시장에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밖에 없는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코카콜라가 우세한 판도를 이어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버핏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본인의 역량도 높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필수 소비재로의 전환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혹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 오래되었을 기업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도 테리 스미스일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막 100년 된 회사, 평균 수명이 막 100년, 뭐 90, 95년,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을 내보면.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되었으니까 뭐 데이터가 많아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든 성장해 나가다 보면 그 수명 주기에서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게 뭐 내부에서 발생한 실수나 판단 착오에 의한 위기이든 아니면 외부 경제 변수에 의한 것들이든 어쨌든 위기는 무조건 겪게 되어 있고, 근데 그때 생존 모드로 넘어가서 뭐막 비용 아끼고 뭐 어떻게든 뭐좀 방만하게 사업 운영하던 거 다시 다 졸라매고 불필요한 사업부들 뭐 매각하거나 그렇게 생존해 오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해 오고, 근데 그럴 때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원칙을 유지해온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다음번 위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음번 위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이 앞으로에 펼쳐질 사업 실적을 예측할 때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코스트코 사례에서도 뭐 회원수를 제가 말한 계산에서는 신규 회원수는 고려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적인 추정치, 그러니까 하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놓고 보고 어찌 보면은 신규로 혹은 예측한 성장률보다 더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면 그건 이제 뭐 약간 선물처럼 해석하면서 그뒤 후석 연도에 조금 성장률이 조금 못 미쳤을 때 사실 그걸 꺼내다 쓰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평균 성장률이 실제로는 뭐 연도별로 보면 조금의 편차는 있을지 몰라도 평균 성장률이 꽤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버핏의 능력 범위가 꼭 내가 잘 아는 것만 투자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거는 뭐 제가 예를 들어요. 저는 이제 유통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애들도 이제 여러 군데 투자하는데 제가 가진 지식 중에는 유통업 지식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거든요. 혹은 이커머스 쪽이나. 근데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투자자와 비교해서 제 지식이 뭐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저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유통이나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도 그분보다 더 뛰어난 분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아는 것만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좀, 너무 이렇게 1차적인 해석 같고요.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은 특정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이한 가지 생각과 개별 투자자 단위로 봤을 때그 사람이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높게 어떤 사업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합쳐보면 조금 더 능력 범위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